오늘 본문 나아가기 전에 제가 보내드린 폭도 읽어보시고 오셨을 줄 아는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 성도들도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우리의 삶이 때때로 자기 신앙이 가면 갈수록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만 해 가면 되는데, 어느 날 성장하는 듯 하다가 믿지 않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와 똑같은 그런 상태로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입었어도 육체의 본성을, 육신을 벗기까지는 떨쳐낼 수 없다. 그러한 때에 우리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어봤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가리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낫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최소한 이런 삶을 살아선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 사단의 계율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결코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를 쓰는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이 본문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을 바울이 밝혀주는 내용이거든요. 해서 우리들이 한때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성경에 조금 더 나은 뜻을 알게 되면, 아,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네, 이런 식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창세기 1장 1절 자체가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원래 우리 한글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태초라는 말 자체는 시간의 시작에, 그러면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것 자체는 물질이 생성되면 물질의 생성 소멸을 통해서 시간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영적 세계는 뭐가 없다고요? 시간을 느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요. 물질이 아니라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복수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 다시 드리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복수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조가 빠라가 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아는 것이,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뭐라는 거예요? 최소한요. 복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복수인데 창조는 단수면 실제 이 하나님은 진짜 주어가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주어는 뭐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 가짜 주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천하늘이라는 샤마임이라는 단어도 쌍수라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어에만 있는 고유한 그런 단어 습성인데, 우리가 장갑도 뭐로 보겠어요? 쌍으로 끼잖아요. 쌍이 곧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성경에서는 하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맷째 하늘이라고 말하죠.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어요. 땅은 단수고요. 그러면 땅, 하늘은 하나님이 보호자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써져 있고,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함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놓고 2절에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장 1절에 그 하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벌써요? 완성해 놓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 보게 되면, 내가 새 하늘, 이 새 카이노스는 신이라는, 한문으로 신이라는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많다겠죠? 완성품이라겠죠. 내가 완성된 하늘과 완성된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수면 위에, 이 수면이라는 것도 실제 그냥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계시록 17장 15절 보게 되면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 물이 열고 방언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그 성령 뜻을 마음속에 심정으로 갖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을 음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 우리가 기분 좋은 의미를 음녀는 기분 나쁜 의미, 뭐 그리스도의 신부는 기분 좋은 의미 이런 식으로 따지기 전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성되는 세계를 넣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넣기 위해서 보이는 물질 세계에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 사람들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믿고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넣어주자 사람이 산 혼이 됐다라고 말하지요. 이 혼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 삼아 섬기기 시작하더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사람의 계명 삼아 섬기게 되면 자기 스스로는 나만큼 하나님을 올바로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공로의식을 주렁주렁 가슴의 훈장으로 달고 있지요. 그것이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게 되니까 아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조차도 나의 의를 위해서 하고 있었구나 깨달았다라는 말 자체가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내용이고 그걸 바울이 로마서 10장 부분에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해방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이 육신의 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먼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이 육신의 몸 자체는 사망의 몸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소마라는 단어는 사전적 용어로 실제로 이 소마라는 단어에 키텔 사전을 보게 되면 이 성경 이런 페이지로 한 10페이지 정도가 그 의미가 써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한 어떤 영어 사전 같은 데에는 소마 하면 신체, 몸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은 원래 원문의 의미는 시체거든요. 소마가 몸인데 시체인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육신의 도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육신하면 한문문화가 있어가지고 몸이나 육신이나 뭐 그게 그거지라고 하는데 이 사르스라는 육신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고 번역된 이 사르스는 육신이라는 그런 한문문화, 동양문화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 욕망, 그런 땅의 의식 이런 의미가 더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몸은 육신의 도구로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성령을 거스리는 본성이 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굴 위해 산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특히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이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성도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걸 조금씩 인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뭐 육신의 실제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라는 말 자체는 갈라디아 5장 16절로 바로 넘어가서 이해를 해야 돼요. 육체 사르스는 무엇을 거스리는 거라고요? 성령의 수익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알게 모르게 신앙의 행위의 결과 자기 스스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없지요?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은 성령으로 일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일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없을 수 있느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육체는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다고 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끊임없이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네요 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이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 하라고 말했죠? 마음에 한다라고 말했어요. 4절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해서 하나님의 참뜻 모르는 열심은 항상 무엇을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를 핍박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그래서 여기 3장 3절 4절 5절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들이 있죠. 어제도 제가 그 제 노회 목사 자녀 결혼식에 갔는데 가면 그 주례 하시는 분부터 이 신랑 신부는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신앙이고 막 이런 걸 자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모태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못된 신앙이다라고. 왜냐하면 신앙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이지 부모로부터 맹목적으로 답습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부모가 자식을 먹은다고 말해요. 죽는데 내어준다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건 죽는데 내어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육신을 잊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돼요. 신앙과 관계없이도 일반적인 부모도 전부 다 자기 자녀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 바라는 것 자체를 신앙의 본질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신앙의 본질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그런 신앙의 가문을 자랑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바울이 지금 뒤에 나오는 건 내가 알지 못할 때는 내 자랑이 근거였는데 알고 나니까 배설물이었다, 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장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용어 자체는 형용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준 결과 내 안에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 구원이라는 소주라는 말 자체는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육신을 통해서는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렵고 안다 하더라도 아는 만큼 살기 힘들다라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해서 그걸 성경용어로 죄인됨 인식하고 고백하면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 구원으로 왔지 의인 구원으로 온 게 아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진리의 성령에 의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되는 건 다 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릇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그릇된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돼 있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건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써 나갈 때 로마서 5장까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요. 예수는 명사고 그리스도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는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이거든요.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담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써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앞뒤 단어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명사, 형용사 그것 자체가 형용사가 앞에 있으면 명사보다 더 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는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 구세주라는 말은 구원하시는 분인데 구원한다라는 것 자체는 누군가가 부족하고 잘못된 걸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세상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한테 끊임없이 그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뭐 해주고 있어요? 지적해줬다라는 말이거든요. 비난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고 싶은 곳 가게 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내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이 예수라는 용어 자체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백성의 죄에서 뭐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잘못됨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는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는 그 고유명사가 있고, 용어상 물론 이 헬라어 성경에서도 그냥 다 고유명사로 쓰여 있고 일반 명사로 쓰여진 것이 거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에서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 예수가 돼 있을 때는 그걸 그냥 일반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 그 의미를 가지고 살면 예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참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알고 나니까 세상 사람이 자기를 위대하게 평가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고 있는 오늘 본문 오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이 18절에서 19절,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잠깐만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귀신, 뭐, 사단, 이렇게 용어는 많이 쓰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이 귀신과 이 사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습관적으로 쓰지 의미를 모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는 것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냥 지금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멋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나쁘겠지만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그릇된 신앙관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귀신 들린 상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누가 계시록 16장 13절 14절 용의 입, 짐승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온다고요? 더러운 영, 더러운 교훈, 의식이 나오는데 그걸 무슨 영이라고요? 귀신의 영이다 라고 말해요. 귀신의 교훈이다. 영을 교훈, 의식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이해를 해야 성경을 제대로 짚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이요.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면 귀신들은 제자들이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니까 의식이 바뀌는 걸 봤어요. 그걸 뭘 나가게 한 거라고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아, 의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니까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어떤 교회에 갔어요. 근데 안수를 하고 안탈이라고 안탈은 또 때린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때린다는 말이 없어요.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병폐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 이 목사가 아, 귀신 나가는 거 보여요? 하면은 모르는 사람도 뭐 한다고 말해요. 거기에요. 장단을 맞춰야 되니까 아, 목사님 보이네요. 보이긴 뭐가 보여요? 막 그 임금님 옷은 뭐 그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소년만 뭐라고 말하지요? 발거숭이라고 말하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누군가가 말하면 덩달아 가지고 아, 귀신이 정말 천 마리가 나갔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냥 사기를 치고 당하고 친지도 모르고 당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이 의식이 바뀌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기뻐한다는 말은 카이라는 말이거든요. 아, 내가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니까 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수용하네.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네.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 이 기뻐라는 말은 카이로라는 말로 은은한 행복감이에요. 행복이 은은해요. 내가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았지?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해놓고 21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건 아갈리라오, 리아오라는 말인데 이건 미친 듯이 기뻐하다, 뛸 듯이 기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올바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 그것이 너희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기뻐해야지 남에게 네가 말씀을 넘겨줬더니 그가 신앙관이 바뀌되 남 바뀌기보다는 누가 구원받은 게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의식이 바람직한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그렇게 은은하게 기뻐하라고 말해놓고 예수님 스스로는 성령에 의해서 기뻐하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뛸듯이 기뻐한다는 건 제자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정된 것을 예수님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해서 죄될 수 없구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구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하다. 이 우주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창조한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보다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더 가치가 있고, 또한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 이야기하지요. 그건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6조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비록 뭐 작은 집에 살고 뭐 빚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보다 더 많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시장 가치로 따지면 몇 조 원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6조 원의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6조 원이 문제겠어요. 600조도 안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8장 9절과 10절, 11절 빨리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을 무엇으로 바꾸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냥 성령 하게 되면 그냥 그 임팩트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희한테 설명해 준 흐레마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설명해서 듣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본질과 심정을 깨닫게 한 것이 성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오셨네 계속 그 말만 하고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성령 오신 거예요? 못 오신 거예요? 성령 못 오신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지요. 그 표현을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성령 올바른 의식이 심정이 있으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너희 신앙을 너희의 자랑거리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말씀이 이끌림을 받는 데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교훈 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했지요.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했어요. 말씀의 참뜻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이끌림을 받는 순간순간에 어떤 그 시간을 제외하면 우리는 평상시 무엇대로 살아가요? 육신의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기도를 하고 다짐하고 나와요. 그런데 저 자신도 운전을 잘 안고 못 하기 때문에 잘 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가 정말 그 놀라만큼 뛰어들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란다든지 그러면 그냥 우리 한권사님 말씀대로 1번, 2번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저런 1번, 저런 2번 웃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 속에 끌어들이면 그걸 가지고 무엇하는 삶을 살았는 거예요. 습관 고치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습관을 못 고쳐도 구원은 받아요. 말씀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요. 그것을 고린도전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뭐라고 말해요? 어린 자다.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다라고 말해요. 단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는 자기 신앙의 자랑을 하지 않고 잘못한 걸 그 순간 바로 보라는 거예요. 후회로 이끌어오는 힘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해할 때, 이제 그 문법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헬라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의라고 말하죠. 보통 목적격으로 번역된 것도 다 거의 소유격인데, 어떤 그리스도의 소유격이 나오면 이 소유격은 그 형용사의 신부 의미가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인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랑 대신 예수 찾고 신부 성도는 신부고 이렇게 말할 때 신랑은 한 사람인데 신부는 그냥 모든 성도면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그냥 수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올바른 뜻으로 마음이 충만해진 이런 사람을 자기의 내면의 그 영적 상태를 신랑, 리더, 인도자, 그 인도자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를 신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신랑 밖에 따로 있고 신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올바른 뜻으로 임한 것. 그걸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 온전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의 관계를 살게 하시고 자녀를 낳고 부모의 심정을 깨닫게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 땅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 1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성도 안에 임하게 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는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는 본성. 하나님의 올바른 뜻으로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격길로 가는 걸 죄라고 말하는데 몸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보였다고 말했어요.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어요. 이 육신은 땅의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하늘의 성향을 거스리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 제가 비유를 들여서 말했지요. 원래 밭은 땅을 갈기 전에는 그냥 들이었고 황무지였어요. 밭, 황무지를 갈고 나면 뭐가 된다? 그때부터요? 밭이 되는 거예요. 채소를 심을 수 있는 밭이 되는데 이 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씨를 심어서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성령의 열매를 심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뿌려놓지 않은 가시오 엉겅퀴의 씨가 바람에 날려오면 자동으로 또 뭐예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런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위해 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끄심을 놓치면 나를 위해 사는 본성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마음은 하나님의 법인데 육신은 여전히 죄욕을 섬긴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걸 어거스틴은 오 거룩한 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안돼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한 순간, 의식하지 못한 순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나를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뭐하지 못하도록요?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11절 보겠습니다. 8장 11절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이건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죽을 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죽을 몸이라고 되는 것이 그 다나토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 다나토스라는 건 히브리어로 무트인데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지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진리라고 여기는 순간 다른 교훈이 오게 되면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요. 내가 진리라고 여긴 기준을 고집하고 고수해요. 고집하고 고수해요. 이것을 죽었다고 말한다는 말이거든요. 해서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사람들한테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무슨 말하게 되면 도통했네요. 하면서 도통했다는 말이 좋아하는 말이겠어요? 비꼬는 말이겠어요? 비꼬지요. 도통했으니까 말이지 안 통했으면 말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비꼬는 말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공로를 다 모으는 거예요. 부서뜨리니까 싫어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 말 또 급격비리로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한다고 말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네라고 말하는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세우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어요? 세운 것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끊임없이 어제까지 배운 것이 오늘 새로운 배움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네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날 뭐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지 전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건 내일 배우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완성되고 전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무너질 게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모래의 세금 집은 자기 스스로 이것이고 저것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골격을 갖추고 그 골격에서 틀이 맞지 않으면 죄시킨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반석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틀에 맞지 않으니까 버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반석에 세운 집은 세우지 않은 집이고 모래에 세운 집은 자기들이 어떤 그 설계도에 맞게 세우는 집을 모래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11절 쭉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교훈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이 아니고 어떤 몸이요? 사망의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를 어떤 몸이라고 말해요? 사망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꿈꾸지만 천국의 내용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지 않는 한때가 있었어요. 예수를 무조건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물을 모르고 무조건 포장지만 보고 좋아하던 때를 사망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은 천국을 좋아해요. 근데 천국의 상태는 종의 섬김의 상태가 그 내용물인데 그걸 싫어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양식이 있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양식이 없어도 황무지를 대관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모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나처럼 숨기고자 하는 종의 심정과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전부 숨기려고 하는데 타인도 나처럼 먹으려고 말해요. 숨기려고 말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애화 중에 어떤 사람이 A는 B 동네로 이사가고 B는 A 동네로 이사가요. A, 그 사람들이 중간에 만나가지고 당신 살던 그 곳 사람들은 어때요? 라고 말하니까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동네로 이사가면서 아우 그곳은요 그냥 조금만 방 세우면 집안 물건이 여기 없어지고 저기 없어지고 큰일 나니까 항상 눈 뜨고 주무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한테도 물어요. 당신 사는 곳은 어때요? 아, 거기는 그냥 눈 뜨나 감으나 항상 있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놈 집 담장이 가장 높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 세상은 누구 같은 줄 알아요?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상대도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자기가 욕심장이니까 상대도 욕심장일 거라고 여기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누구 같길 원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말하지요. 아그리파 왕이나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당신들 앞에 묶인 것 빼놓고는 당신들이 누구 같길 원한다고 말해요.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보는 만큼 성경을 보길 원해요. 최소한 이 성경을 통해서 심정이 조금씩 뭐라는 거예요?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죽을 몸이라고 해야 되지만 이것은 사망의 몸도 살린다. 이 육신은 본능적으로 자기 본의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안 되요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보이는 물질의 몸 대신에 보이지 않지만 영존하는 영의 몸을 입히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육의 몸은 성령의 수익을 거스리는 몸이에요. 그런데 영의 몸은 성령의 수익을 돕는 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돼요 안 돼요? 이 땅에는 살려고 발버둥 칠 뿐이지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후에 피조물이라는 이런 단어, 바울이 이런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단수거든요. 근데 바울이 진짜 언어의 천재인 것은 이런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이 피조물은 보세요. 우리가 창조주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지요. 그러면 창조주가 아닌 존재는 다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언어의 최고봉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자기가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나만큼이니까 말은 하나님이고 어쩌고저쩌고지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여기면 하나님은 야, 나 너하고 관계없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 우리를 뭘로 여기겠어요? 동등되게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니까 한나무예요? 다른 나무예요? 한나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되게 여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리면 나무에서 없어지니까 그 나무가 아닐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겸손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서 7장, 8장, 9장, 11장까지 이 흐름의 맥을 바울이 입고서 써내려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바울이 영적인 그런 심오함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걸출한 인물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한때 사울처럼 세상적으로 나쁜 입장에서 살게도 하셨고 바울처럼 하나님 원하는 삶의 입장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들 바울이 사울일 때만큼 흉악하지 않기에 우리의 구원은 충분히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바울 같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역량이 안 돼서 못 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음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육신을 마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되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세상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걸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